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제프 블라터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물러납니다. 블라터는 2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블라터는 자신이 FIFA 회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을 국제축구계가 모두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FIFA의 이익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FIFA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새 회장 선출을 위한 특별총회가 가능한 빨리 소집될 것이라며 여기서 자신의 후임자를 뽑는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블라터는 1998년부터 FIFA 회장직을 맡아왔습니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14명의 FIFA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FIFA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의 중계권과 판촉권 등을 주면서도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원은 미 국가안보국 NSA에 전국적인 전화감청 권한을 다시 부여하기 위한 새로운 투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2일 애국법의 수정법안에 대한 투표를 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미 하원은 이미 해당 수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건 뒤 제정된 애국법의 일부 조항을 상원이 연장하지 못해 국가안보국은 일요일 자정부터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전화감청을 벌일 수 없게 됐습니다. 하원은 국가안보국이 경우에 따라 통신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자체적으로 정보 수집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연합군 고위관리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반군 ISIL 소탄과 관련해 연합군의 능력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SIL 대응전략 회의에 참석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차관보는 연합군이 이라크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투에서 차질을 빚은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는 이라크군이 ISIL과의 전투에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바디 총리는 ISIL에 합류하려는 해외 전사들을 차단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로 유입되는 이들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군은 지상군은 파병하지 않은 채 공습을 통해 이라크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연합군 전투기들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4,200여 차례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1일 승객과 승무원 등 458명을 태운 여객선이 전복돼 수백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금까지 15명이 구조되고 시신 5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 안에는 아직도 생존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구조되는 전복된 선박 안에서 도움을 요청하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의 강풍과 폭우로 인해 생존자 구조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사고 여객선은 난징에서 충칭으로 운항하다 폭풍을 만나 갑자기 전복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화통신은 리커창 총리가 구조대와 함께 2일 일찍 현장에 도착해 직접 구조 작업을 감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이 북동부 마이두구리시에 또다시 공격을 가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일 마이두구리의 한 우시장에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대 2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지난주 굴럭 조나산 대통령의 후임으로 무함마두 부하리 신임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부하리 대통령은 군 작전사령부를 수도 아부자에서 보코하람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두구리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공격은 부하리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벌써 두 번째 이뤄진 것입니다. 세계 뉴스 이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가 공동 개최를 추진하던 6.15 선언 15주년 기념 행사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6.15 공동 행사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북한의 경제 관리들과 대학 교수들이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경제 개발 경험을 배울 예정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회의가 2년 만에 한국에서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가 공동 개최를 추진하던 6.15 선언 15주년 기념 행사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며 분산 개최하자는 입장을 한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복 70주년과 6.15 공동선언 15주년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 남측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1일 6.15 공동행사를 평양과 서울에서 분산 개최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서신에서 한국 정부가 6.15 행사를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에만 허용하겠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의 입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공동행사 준비를 위해 실무 접촉을 하더라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넘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 민간 교류를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북한에 대한 5.24 조치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6.15 공동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간 사전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6.15 공동행사가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지 않고 민족 동질성 회복과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민간 교류는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다 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북의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5일 중국 선양에서 만나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여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나 추가 실무 접촉을 갖자는 남측 준비위원회 제의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공동행사를 순수 사회문화 행사로 추진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태도를 문제 삼아 공동행사 무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달 15일 북측 준비위원회 대변인 담합니다.
관함 해배가 모여 진행하는 통일 행사는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 회합, 민족 단합의 대축전으로 되어야 하며 순수한 예술 치용 문화 교류의 공간으로 될 수는 없다.
북한은 이후 각종 관영 매체를 동원해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남측 준비위원회는 그러나 북한의 분산 개최 입장 통보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공동 개최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으로 조만간 북측 서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도 남북관계 발전이나 민족 동질성 회복 차원에서 순수한 사회문화 교류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분산 개최 방침을 통보한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6.15 공동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되자 무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넘기면서 남남 갈등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그동안 애착을 보이던 6.15 공동행사까지 무산시킨 것으로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당분간 접은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6.15 남북공동행사는 지난 2008년 금강산에서 열린 이후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뷰인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의 경제관리들과 대학 교수들이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경제개발 경험을 배웁니다. 북한 전문가들의 경제학습을 지원해온 캐나다 대학이 주관합니다. 김현호 기자입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북한 경제학습단을 이끌고 인도네시아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경제학습단에는 조선경제개발협회 회장과 김일성 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의 교수진 등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외경제성과 재정성, 외무성 등 정부 부처 관리들이 참가합니다. 북한 측 관계자들과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교수까지 합해 모두 1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인도네시아의 경제, 무역, 금융개발 현장을 돌아보고 경제개발 전략과 경험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 학계와 경제계 전문가들, 경제 관료들과 폭넓은 의견 교환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평양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박경애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 소장은 북한 측 참가자들이 그동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얻은 이론적 지식을 실제 경험과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의 캐나다 북한 지식교류 협력 프로그램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북한 경제 전문가들을 6명씩 초청해 국제 경영과 국제 경제, 재정, 무역 등 시장 경제에 관한 연수를 6개월간 실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는 평양에서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북한 측과 공동 개최하고 해외 전문가들의 북한 경제특구 현장 답사도 실시했습니다. 박경애 소장은 이번 북한 경제학습단의 인도네시아 방문이 그동안 진행해온 북한과의 지식 공유 사업의 새로운 단계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정보회의가 2년 만에 열립니다. 한국 군 당국은 오는 15일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과 북한 정세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일 기자브리핑에서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국방정보본부장은 북한 정세와 동북아시아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한일 국방당국 간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접촉은 지난 2013년 이후 2년 만입니다. 김민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북한 정세, 동북아 정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보 관련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미야가와 본부장의 이번 방안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방정보본부장이 방한하는 것은 한일 간 국방정보본부 사이에 연례적으로 해오던 회의입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고 올해 하게 되는데 그리고 한미일 또는 한일 간의 정보 교류는 정보보호협정과는 별개 문제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정보공유협정은 이번 회의의 의제가 아니라며 사안의 민감성 등을 감안할 때 이는 두 나라 정보본부장 간 협의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양국 간 국방정보본부 회의는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61차례 실시됐으며 지난해엔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양국 갈등으로 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변인은 한국 국방정보본부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 무관부가 설치되어 있는 20여 개 나라 국방정보본부와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유사시 일본이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또 오는 10월 일본이 주최하는 관함식에 한국 함정이 참가하기로 하는 등 국방 분야의 교류, 협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4년여 만에 열린 것으로 이는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높아지면서 양국 간 부분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공격에 나설 경우 일본은 이를 지원할 수 없다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일본 중의원이 아베 내각의 안보 관련 법률에 대한 심의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마에아라 세이지 전 외무상은 지난 1994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시설 폭격을 계획했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미국이 대북 선제 공격을 강행할 경우 동맹국의 공격에 일절 협력하지 않는다고 장담하는가라고 아베 총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할 경우 일본이 미국에 대해 병참 지원을 제공하거나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미국과 협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법이나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공격을 감행하는 나라에 일본은 절대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다양한 가정을 두고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칙적으로 미국은 그런 공격을 하기 전에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미국은 따라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지난달 26일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아베 정부의 안보 법률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은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집단적 자위권 발동의 기준과 범위 등을 집중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안보 법제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이를 위해 중의원 회기 연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2일 앞으로 중의원 심의 과정에서 한반도 비상사태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상황이 상정되면 정부와 여당의 논의가 더욱 깊이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심의에서 중동과 인도양에서의 군사적 긴장 사태 등이 주로 언급됐습니다. 한편 미국과 한국, 일본은 이번 달부터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 협의는 미한일 3자 간 안보 토의 DTT 틀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한국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앞서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지역에서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관련 실무 협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서부 미사일 방어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도장치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로켓 제작상의 허점과 미 국방부의 비효율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의 미사일 방어망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와 알래스카주 포트 그릴리에 배치된 33기의 지상발사 요격 미사일입니다. 모두 심각한 기술적 결함 때문에 미 본토로 날아오는 적의 핵탄두를 제대로 명중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미 회계감사원은 로켓의 유도체계에 동력을 공급하는 전선 뭉치 생산 과정에서 부적합한 재료가 사용된 정황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최근 보고서에 공개했습니다. 습하고 곰팡이가 핀 지하 격납고에 보관된 미사일이 부식될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우주에서 적 미사일을 따라잡게 해주는 민감한 장치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2009년과 2010년에 배치된 10기의 요격 미사일에도 해당 재료가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지상배치 중간 단계 미사일 방어망의 주축을 이루는 요격 미사일 가운데 4기는 반덴버그 기지에, 나머지 29기는 포트 그릴리에 각각 배치됐습니다. 이들 미사일 최상단에 장착된 1.5m 길이의 파괴체 킬 비히클은 우주에서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뒤 초속 6.4km의 속도로 적 미사일 탄도와 충돌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리들은 로켓 유도장치의 결함을 주계약사인 보잉으로부터 지난해 여름 통보받았지만 즉각적인 수리가 필요할 만큼 큰 문제로 인식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새 요격 미사일의 개발과 배치, 그리고 킬 비이클 개량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비 작업을 늦췄다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는 적 미사일을 향해 더 많은 요격 미사일을 쏠 경우 해당 결함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계감사원은 그런 방법이 동시다발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라시아 개발 구상을 제안하면서 한국 정부의 중요한 수건 사업이 된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됩니다. 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성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라시아 철도 운행을 위한 국가 간 협력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 OSJD 장관회의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2일 열렸습니다. 오는 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선 여형구 국토교통부 차관이 그리고 북한에서는 전길수 철도상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한국의 수건 사업인 이 기구의 정회원 가입 여부가 오는 4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현재 한국철도공사가 제휴회원 자격을 갖고 있을 뿐 회원국가가 아닌 상황입니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비롯해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28개 나라의 철도협력기구로 시베리아 횡단철도 TSR과 중국 횡단철도 TCR을 통한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선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으로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유라시아 개발 구상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기구 가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가입이 성사되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철도 시범 운행 사업에 속도가 붙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의 설명입니다.
TSR도 그렇고 이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륙까지 가겠다. 그런 의미에서 뭐 중간에 당연히 북한도 가지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베를린까지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하나의 필요한 작업인 거죠.
하지만 정회원 가입을 하려면 기존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최대 변수입니다. 한국은 지난 2003년에도 정회원 가입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4월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서 북한은 러시아 등 다른 회원국들의 목소리에 밀려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을 장관회의 의제로 채택하도록 묵인했지만 가입 자체에 대해선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프라하 회의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러시아 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 참석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며 러시아의 초청장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러시아가 지지하고 있는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안건 채택마저 못하게 하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결국 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불발되면서 북한으로선 한국의 정회원 가입을 찬성할 여지도 줄어든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 사장단 회의에 참석한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은 한반도 종단철도 사업에 대해 북한의 철도 담당 기관 고위층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전해 북한의 입장에 모종의 변화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야쿠닌 사장은 또 한국의 가입은 시간 문제고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으로서 가입에 긍정적이라며 강력한 지지 의사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00여 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중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상직 한국산업통상부 장관과 가오청 중국 상무부장이 1일 서울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시작한 지 3년 만입니다. 윤상직 장관의 발표 내용입니다.
한중 FTA는 제2의 경제수교로 양국 관계에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으며 양국 경제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번 협정은 한국과 중국 국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됩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양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위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각종 규제도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중국 시장에서 관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인구 13억의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의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그동안에는 인가공 중심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자기 이름을 갖고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꾸준히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류의 구매 욕구를 갖고 있는 중국 시장하고 상당히 잘 맞아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그 한국에 와서 개성공단 기업들하고 상담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 가요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 의류 제품도 잘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 124곳 가운데 60%가 섬유 봉제 업종인 만큼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창근 부회장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면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부과되던 8%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에 대비해 개성공단 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시장 조사에 들어갔으며 곧 민간과 정부로 구성된 시장 개척단이 중국 시장에 파견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단 입주 기업들은 그동안 임금 인상 문제로 남북한이 마찰을 빚으면서 개성공단 전체에 대한 신뢰가 크게 손상됐지만 한중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창근 부회장입니다.
바이어들이 상당히 불안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중 FTA로 이제 기대 효과가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로서의 출구 전략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특히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 시장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가운데 한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임가공 기업들은 값싼 중국 제품들이 한국 시장에 넘쳐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창근 부회장은 그동안 꾸준히 중국 제품과의 품질 차별화 전략을 진행해온 만큼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올해 농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가뭄 때문에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현진 기자입니다.
북한의 작황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건 올해도 극심한 가뭄입니다. 올 3월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35% 수준인 9mm에 머물렀고 5월엔 지난 30년간 평균 강수량의 34mm나 못 미쳤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은 당장 이달 추수를 앞둔 이모작 작물에 타격이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뭄 같으면 농감자, 또 지난해 가을에 파종한 밀, 보리, 이모작 작물에 대해서 당초 기대치보다는 한 20% 가까이 생산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 같은 가뭄이 이번 달에도 계속된다면 가을 추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권 원장의 전망입니다. 1년 중 물 공급이 가장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물이 연중 가장 많이 필요를 하는 때 아닌가요? 일부장농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모내기가 아직 끝나지 못했을 겁니다. 물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이게 이제 6월 달까지 이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훨씬 타격이 크죠.
북한에서는 지난 2년 연속 가뭄과 고온 현상이 6월까지 이어져 곡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저수지와 댐과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해 농사가 날씨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한국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가뭄이 와도 이게 그런 기반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북한보다는 훨씬 영향을 이제 덜 받았거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역시 그게 훨씬 그 물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남한 한국보다는 훨씬 그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가뭄 영향을 갖다가 훨씬 많이 받게 되죠.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올해 초 날씨 요인 외에도 올해 씨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이모작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1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건 올해도 곡물 농사에 대한 총력 투쟁입니다. 북한관영노동신문은 지난 28일 6개 지면 중 3개 면을 농사 관련 기사와 논평으로 채우고 차질 없는 농사 임무 완수를 재촉했습니다. 이어 사흘 뒤에는 농업 부문에서 예년에 없는 가물을 이겨내고 당이 제시한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한 내 유엔 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굴람 이작사이 유엔 상주 조정관은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엘니뇨 현상으로 올해도 북한에서 가뭄이 이어진다면 내년 식량 사정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2015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첫 경기에서 헝가리에 큰 점수차로 패했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선 다음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데요. 다소 힘든 상황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 조별리그 2조 1차전 경기에서 헝가리에 1대5로 패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전반 17분에 헝가리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기 시작한 북한은 전반 32분에 최주성 선수의 골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1분 만에 헝가리에 다시 한 골을 내주며 1대2로 전반을 마친 북한은 후반전에 헝가리에 연속 3골을 내주면서 결국 1대5로 패했습니다. 헝가리의 벤스 메르보 선수는 이날 경기에서 선제골 등 3골을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북한의 안계근 감독은 경기가 끝난 뒤 FIFA와의 인터뷰에서 헝가리가 매우 뛰어난 팀이라며 헝가리가 이날 경기에서 올린 득점이 그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 감독은 다음 경기에 잘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오는 4일 나이지리아와 조별리그 2차전을 갖고 7일에는 브라질과 3차전 경기를 갖습니다. 북한이 각조 상위 2개 팀에 주어지는 16강 진출권을 따내기 위해서는 남은 두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아프리카 축구연맹 예선에서 우승한 나이지리아나 20세 이하 월드컵 5회 우승국으로 이번 대회 강력한 우승후보인 브라질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네,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입니다. 미국의 한 중학교 교정에 한반도 분단선인 38선의 의미를 기리는 공원이 조성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땅을 파고 꽃나무도 심었다고 하는데요.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내와 우연히 캐롤라인 중학교를 지나다가 빨간 한반도 지도 간판이 걸린 이 공원을 봤습니다. 너무나 놀랐고 바로 내려 공원을 둘러봤습니다. 마음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인 한국전쟁 참전용사가 지난해 8월 캐롤라인 중학교에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참전용사는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한적한 시골마을 밀포드의 도로를 지나다 우연히 발견한 작고 아담한 공원에 감격했다고 적었습니다. 38선 기념공원이란 이 공원의 명칭은 한국전 참전용사와 한반도 분단의 아픔을 기리는 것이 공원 조성의 목적임을 알게 해줍니다. 학교 입구에 자리 잡은 공원에 들어서면 이런 문구의 검은 대리석 기념비를 만나게 됩니다. 미국과 전 세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희생한 모든 영웅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후손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존경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38선 기념공원은 지난 2012년에 세워진 뒤 이듬해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공간으로 헌정됐습니다. 이 공원은 지난 5월 22일 미국인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방문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공원이 세워진 배경은 38이라는 숫자 때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지난 2012년 이 학교 사라 깁슨 선생님에게서 6.25 한국전쟁에 대해 배웠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북 분단선인 38선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학교의 지정학적 위치가 북위 38도 선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학생들은 이를 신기해하며 한국전쟁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North Korea came down and invaded South Korea. And so the US went to
캐롤라인 중학교 2학년 엘리자베스 양은 6.25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미군은 중공군과 북한군이 남한을 공산화하려는 것을 막았다고 설명했는데요. 제슬린 양은 38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Through the war, it has become no man's land and it's a very dangerous place these days and it's very sad.
지정학적으로는 남과 북을 가르는 선에 불과하지만 이 때문에 38선 지역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 매우 위험한 곳, 매우 슬픈 곳이 됐고 사람들을 갈라놨다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양을 비롯한 역사연구반 소속 학생 15명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무엇보다 38선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치렀는지를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생들과 지도교사들은 논의를 거쳐 공원을 세우기로 결정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역 카운티 정부의 허가도 받아냈습니다. 지도교사인 루스 주드 역사교사는 학생들이 직접 삽으로 땅을 파고 나무를 심고 화단을 가꾸는 등의 열의를 보이며 공원 건립에 적극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Now the students actually built this. They dug it. We had them out here with shovels and they dug it. And then Kevin Whiteman, our public works man, he went ahead and they poured the
완성된 38선 기념공원은 가로 세로 38피트, 즉 12평방미터 규모의 화단으로 중앙에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와 함께 전쟁 포로와 실종자들을 찾는 단체의 깃발이 걸렸고 공원 바깥쪽 빨간색 표지판에는 허리가 잘린 한반도 지도에 38선이란 명칭이 적혀 있습니다. 루스 주드 교사는 작은 공원이지만 나무 한 그루에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se are bricks that people get to remember the veterans that they have known. And we have several.
공원 바닥에 박힌 수십 개의 벽돌 하나하나에는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전사자들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만 대부분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모두 네 부분으로 나눠진 공원은 각각 한국, 북한, 미국, 그리고 기억과 반성을 상징하며 남북한의 국화인 무궁화와 목련 그리고 기억을 의미하는 노란 꽃나무도 심었습니다. 이 학교의 사라 깁슨 교사는 학생들의 생각이 그림으로 그려지고 그림이 현실이 됐다면서 역사 교사인 자신도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의 역사를 더 깊이 알게 됐고 학생들 역시 열의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15명에 불과했던 역사 연구반이 지금은 50명에 이르며 38선 기념공원이 학생들의 역사 연구에 대한 의욕을 키워주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깁슨 교사는 지구촌 각 나라의 분쟁과 전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 달라졌다고 전했는데요. 실제로 이 학교 2학년 제슬린 양은 한국전쟁뿐 아니라 전쟁에 처한 모든 사람들의 상황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제슬린 양은 전쟁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산 가족들이 더 많은 관심을 받기를 희망했습니다.
And like you don't want to like just like focus on the veterans. You want to focus like all the people that were affected by it, especially the people in North and South Korea. How they've been separated. I mean, some of them have lost contact.
학생들의 작은 호기심이 계기가 돼 조성된 38선 기념공원은 규모는 작지만 미국의 한 중학교 교사들과 지도교사가 한반도 분단의 의미를 기리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이룬 성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국전 참전용사들도 이 공원 운영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VOA 최원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국제축구연맹 FIFA의 제프 블레터 회장이 사임했습니다. 중국 양쯔강에서 450여 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이 힘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살펴보죠.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사임하기로 했군요.
네, 제프 블레터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회장직에서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레터 회장은 이날 스위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 회장 선출을 위한 특별 선거가 가능한 빨리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블레터 회장이 사임 이유를 밝혔나요?
블레터 회장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임 이유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나의 회장직 수행을 지지하지는 않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축구연맹 FIFA와 전 세계 축구라며 FIFA의 안위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네, 블라터 회장의 5선 연임에 성공한 지 며칠 안 됐죠?
그렇습니다. 블라터는 지난달 29일 실시된 FIFA 총회 선거에서 FIFA의 수장으로 선출됐는데요. 그러니까 나흘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블라터 회장이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역시 부정부패 추문으로 인한 사임 압력이 워낙 컸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앞서 미국 법무부는 현직 부회장 2명 등 14명의 FIFA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기소하고 이 중 4명은 이미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월드컵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받았고 FIFA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중계권 또 판촉권 등을 주면서 뇌물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해 돈 세탁 등 금융범죄 행위를 저지른 혐의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스위스 검찰도 월드컵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 부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또 유럽 각국에서 사임하라는 압력이 워낙 거세서 블라트 회장으로서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새로운 FIFA 회장은 언제 또 뽑습니까?
네, 국제축구연맹은 새 회장 선출을 위한 특별총회를 가급적 빨리 소집할 예정인데요.
네.
한 FIFA 관계자는 후임자 선거가 올 12월과 내년 3월 사이에 치러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에서 유람선이 침몰했군요.
네, 사고는 1일 밤 9시 30분께 양쯔강 중류 후베이성 젤리언 부근에서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난 배는 충칭시안 국유기업이 운영하는 동팡지싱이라는 이름의 대형 유람선입니다. 동팡지싱은 한국어로 동방의 별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입에는 장수성 난증을 출발해 충칭으로 향하던 중에 강력한 회오리 바람을 만났습니다. 배에서 탈출해서 구조된 선장과 기관사에 따르면 바람이 불면서 배가 순식간에 뒤집어졌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배는 458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현재 구조된 사람은 15명뿐이고 5구의 희생자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38명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벌써 3일이니까 배가 전복된 지 24시간 이상이 지났는데 엄청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458명이 타고 있었고요. 이 중 승객이 406명, 선원은 47명, 여행사 직원 5명입니다. 승객은 대부분 50대에서 80대 사이의 노인들로 관광을 가기 위해 배에 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고 선박은 정원 500명이 넘는 대형 유람선으로 평소에도 양쯔강 관광지 주변을 오가면서 주로 관광객들을 상대로 운항했다고 하는데요. 한편 탑승자 중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구조 작업은 어떻게 돼갑니까?
사고 선박은 이날 완전히 뒤집혀서 선체 90% 이상이 물에 잠겼고요. 배바닥에 아주 일부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당국은 배 안에 갇힌 생존자를 구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구조 요원들은 뒤집혀진 배 바닥 위로 올라가서 새망치로 바닥을 두드리면서 안에서 뭔가 반응이 있으면 구조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60대 여성 등 두 명이 배 밖으로 구조되는 장면을 보도하기도 했고요. 또 잠수부들이 한선실에 5명이 생존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구조 소식은 없었습니다.
중국 수뇌부도 나섰나요?
물론입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가 구조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있습니다.
네.
또 48척의 배와 천여 명의 인력이 구조작업에 투입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안개도 심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현재까지 구조된 소수의 생존자 중에 선장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앞서 한국 서해에서 세월호가 침몰됐을 때도 선장과 선원들이 승객을 구조할 의무를 소홀히 하고 먼저 배를 탈출했다가 재판에서 중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중국 사고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은 사고 발생 후 헤엄쳐서 무수로 올라온 뒤 구조됐는데요. 그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공안에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조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 등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지난해 세월호 침몰 사고로 300여 명이 사망했고 당시 사망자의 상당수가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이었는데요. 세월호 선장은 구조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승객들을 배에 버리고 탈출했다는 이유로 살인죄를 적용받아 재판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뒤집힌 게 회오리 바람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바다도 아닌 강에서 수백 명이 타는 대형 유람선이 뒤집힐 정도면 바람이 굉장히 강했나 봐요.
아직 사고 원인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배가 순식간에 뒤집혔다는 선장의 증언에 따라 현재까지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를 폭우와 회오리 바람에 의한 침몰 사고로 선명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당시 사고 현장에는 초속 35m가 넘는 매우 강한 회오리 바람과 1시간에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서 우기에 회오리 바람이 자주 발생하지만 지금처럼 강한 바람이 분 건 5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중국 매체들은 안전 불감증도 지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른 산업들과 함께 관광산업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관광 수요에 맞춰 여러 곳에서 경쟁적으로 유람선을 도입하고 있지만 안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동안 이미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우려하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런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안전 책임자에 대한 비난과 처벌도 예상됩니다.
네, 지난 주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국제 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대립했다는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백악관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죠.
네, 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동남아시아 청년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대부분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여운권 분쟁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지난해부터 남중국해에서 석유 수출을 강행하고 또 여운권 분쟁 도서에 인공섬을 조성하고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건설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이런 중국의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이 힘으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관철하려 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중국이 팔꿈치로 주변국들을 밀어내려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조치들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번영할 수 있었던 건 항해 자유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만일 분쟁이 고조되고 국제적인 기준이나 법이 아니라 힘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아태 지역은 덜 번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아시아를 방문한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도서에서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을 거듭 요구했었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움직임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날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진 않지만 태평양 국가로서 남중국해 문제가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이고 외교적으로 해결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당사국들이 비생산적인 영유권 주장과 공세적 조치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주장 중 일부 합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 하지만 힘으로 이를 관철하려 해선 안 되며 합법적인 주장은 그렇지 않고서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런 미국의 요구에 어떤 입장입니까?
여전히 인공섬과 군사시설 건설은 중국의 주권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아시아 안보에서도 오히려 미국의 최근 남중국해 관련 발언을 도발적 언어로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동남아 청년 지도자들과 만났다고 했는데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외에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을 언급했나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중국이 추진 중인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설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민주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최근 미얀마에서 탄압받는 소수계 로힝야족 해상 난민 사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 이와 관련해 미얀마의 성공적인 민주화 전환은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끝내는 데도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해상 난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미얀마가 로힝야족을 자국민으로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관련 소식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이라크의 ISIL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군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라크 총리가 눈에 띄는 발언을 했군요.
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이번 회의에 참가했는데요. 알아바디 총리는 회의에 앞서 국제연합군으로부터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격퇴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며 ISIL에 합류하기 위해 이라크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도 당초 국제연합군의 목표와 달리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연합군의 어떤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바디 총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 이라크 정부군은 북서부 라마디에서 싸우지도 않고 이 도시를 순립한 무장세력 ISIL에 내줬습니다.
네.
그러자 미국에서는 이라크 정부군이 전투 의지가 없다는 일종의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그러자 이라크는 이에 대해 워낙 연합군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연합군은 여전히 이라크에 대한 공습 지원에 집중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제연합군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에 따르면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은 지난해 8월 이후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모두 4,200회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ISIL이 이라크에서 다시 세력을 넓히면서 미국 내에서도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군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과 내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만 명의 지상군 병력을 파병하자는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공습 지원을 위주로 한 전략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미군의 지상작전은 인질 구출이나 ISR 지도부 제거를 위한 특수부대 극히 제한적인 작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연합군 외무장관 회의에서도 지상군 파병 가능성은 논의되지 않는 건가요?
미 국무부는 이번 회의에서 이라크 현지 순위파 부족 지역에 순위파 병력들이 ISR과 맞서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ISR의 위협이 거세진 이라크 안바르 주변은 순위파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앞서 미국에서는 순위파 병력은 ISR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은 부상 때문에 이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요?
네, 캐리 장관은 앞서 프랑스에서 잠시 짜물래 자전거를 타다가 골절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귀국했는데요. 국무부는 캐리 장관이 병원에서도 관련국 장관들로부터 매일 몇 시간씩 통화를 하고 있고 원격으로도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이번 ISL 대응 회의와 이란과의 핵협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최원계 기자였습니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3일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로 어제보다 낮겠고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13도, 낮 최고 28도. 개성은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8도. 해산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21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지연도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 1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끼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5년 6월 3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곧이어 5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 시작됩니다.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를 방송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요 미국 소식을 미국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리고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설명해드립니다. 또 주간 기획으로 영화로 듣는 미국사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7세기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의 세일럼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재판을 다룬 영화 크루서블을 소개해드립니다.
Make a spell on Joseph Baker, Tituba. Make him love me. Make Daniel pull my husband. Bring me out of town.
이어서 일상에서 쓰는 영어를 배우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고 논평과 세계 뉴스까지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비오에이 한국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